예,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앞 항목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제 대원칙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율법 아래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율법의 지시와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길이다. 그것이 성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신약교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그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은 율법을 준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한 중요한 주제는 첫 부분을 보면은 칭의론에 집중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런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주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부분에 물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냐 하는 것을 거론을 했죠. 그렇게 한 까닭은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율법을 자꾸만 구원에다 붙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 플러스 nothing이 아니고 구원 플러스 뭐 율법, 율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할례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뭐 안식일 준수라든지 뭐 음식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갖다 붙여서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아니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그냥 거두어가겠다.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신약 백성에게는 relevant 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무슨 잣대가 있고 표준이 있고 무슨 규범이 있고 룰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다 방종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의 그 성화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율법에 죽어야만 크리스천 삶이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 잠정법이었다. 새 언약 백성들은 새로운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원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그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종류의 방법과 방식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해 오신 것이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의 집합체며 총체며 목적이며 목표며 내용이었다. 예수님이 the final, last word다 하는 것을 지적했듯이 바울 얘기도 이제는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붙잡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다 성취되고 율법이 목표로 했던 것까지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신가 예수님의 왕 되신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육체의 일을 금하는 것은 뭐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따르면 그것이 육체의 일을 극복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잘 믿겠다고 생각하고 유대주의자 가르침을 따랐는데 그러면 현실을 까놓고 보자 이거죠.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자기 주제를 파악해 보라는 거죠. 그걸 까놓고 보니까 이게 문제투성이거든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이 잔뜩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많아야 할 텐데. 그럼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그러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따르고 모세를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에 참여하고 했는데 그런 뭐 왜 그러면 더 나은 크리스천 라이프가 안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질시를 하고 서로 다투고 기저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 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율법까지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이거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육체의 일을 열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목록을 재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이러이러는 것이다. 한때 이미 언급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살면은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만일을 붙였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거든요. 성령을 다 받고 예수를 믿고 군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율법으로 쏠려서 율법을 중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신뢰를 성령으로 행하는 일에 신뢰를 들었겠어요? 의도적인 권면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물고 뜯었잖아요.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고 조심하라. 당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은 그것이 자증하지 않느냐, 입증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은 더 나은 거룩한 삶이 된다. 더 성결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온전한 언약 백성의 표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른 갈라디아 교회에서 물고 뜯더라는 거죠. 서로. 율법은 성화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놓고 거기 따라가는 그런 교회였던 전통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성경이 있지도 않은 것을 교회였던 성화의 방법으로 좋은 크리스천의 방법으로 좋은 교회였던 표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그런 것들은 성화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온 율법은 이웃사랑으로 성취된다고 그랬죠. 이웃사랑을 하면은 율법이 의도한 것을 다 이루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니까 이웃사랑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종노릇을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적인 교회는 사랑이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뭐 모든 것을 기준으로 따지고 사람이 만들었던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게 잣대를 삼고서 평가를 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사랑이 그 흐르거나 성령이 역사해서 뭐 성도의 글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것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닌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그리고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또 위선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정도는 잘 섬기면서 산다. 겉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외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일이 더 현저하게 드러나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분열이 심해요.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외형주의가 들어오니까 다 감투 쓰려고 그러고 뭐 그 직책 받기 위해서 뭐 직책 안 준다고 나가고 뭐 준다고 있고 뭐 이런 유치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심지어 그런 것을 위해서 뭐 정치적인 운동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을 또 빈미로 해서 그것을 얻고서 사회 나가서 또 정치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처럼 또 거룩한 것, 뭐 경건한 것, 점잖한 것, 뭐 덕이 되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교회 덕이 안 된다 하는 명목으로 또 그것을 이렇게 제쳐놓는다든지, 개념에 대한 정의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냥 말을 갖다 붙이거든요. 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게 다 법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어떤 율법적인 교회 전통을 따라서 지키면 그냥 교회 생활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해요. 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어떤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향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는 교회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비춰서 이제 우리 자신들 돌봐야겠죠. 서로 다투고 뭐 시기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없는 교회가 바울이 보기를 원하는 교회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보면 다 뭐 겸손이, 예수님의 겸비를 닮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겸비다, 온유다 이러면서도 교회 안에 이상하게 그 반대 현상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잘난 사람들 많아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많고 그 안에서 그 싸움들이 나거든요. 뭐 좋은 교회를 다 원하긴 하지만은 무슨 교회가 좋습니까? 그러면 뭐 뻔한 얘기들이 나와요. 교회당 크고 뭐 흥미로운 프로그램 있고 설교 부담 없고 뭐 목사 잘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름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가 뭐 반드시 꼭 나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모델은 아니거든요. 겉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교회라 이죠. 예,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바울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또 만일 조건을 붙인 것은 이런 성령 생활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거기 따라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삼일체 다 믿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그냥 성령 믿는다 그러지만 성령에 대한 인도를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오늘 제가 저 자신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사시려면 제 삶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을 제게 충만케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제 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건 뭐냐면 성령에 의존한다는 뜻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갈구한다는 뜻이니까, 성령의 인도로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확실히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기도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은 별로 그런 면에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만일에 만일자가 빠져야겠죠. 우리가 언제나 성령으로 행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거기 따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인도를 확신하고 나 자신이 그런 육체에 속한 일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툼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분열,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에 온전히 지배돼서 날마다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사람이죠.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뭐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옛자는 뭐 믿고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교회적으로도 많이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이 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 일이 잘 안 되는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여기서 첫 번째 언급한 그 고쳐야 할 자세는 뭐냐면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 이 자랑을 자꾸 하는 존재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다가 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반드시 자랑해요. 대개 보면.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돈 자랑하고, 명예 없던 사람이 명예 생기면 명예 또 자랑하고, 또 뭐 건강하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또 건강 자랑해요. 이 모든 걸 자랑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 인정받고 뭐 교인들은 목사로부터 인정받기 싶고 목사는 또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서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자랑으로 삼는다. 우리는 다 자기의 잘난 모습이 드러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높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안 하는 게 뭐냐? 사과를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참 잘못된 일이 너무 많고 너무나 참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고 정말 자랑 삼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자랑하면 예수님은 자랑해요. 예수님. 나에 대해서 자랑할 건 뭐 아무것도 없죠. 사실. 근데 그걸 그렇게 회개 안 하거든요. 그 교회 지도자들 나와서 공적으로 잘못했다가 사과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신문 전면에 광고를 내서라도 잘못했다 그러고 교회가 참 이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뭐 버릇 아니면 버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쁘다 교인들 다 항상 교인 욕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이나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하고는 직접적인 그런 관련은 없을지 몰라도 저는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또 목사로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그래요. 그럼 듣는 사람은 굉장히 민망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나 자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지도자들은 사과를 잘해요. I'm sorry라는 말을 여기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던데 우리는 그 말 잘 안 해요. 왜요? 자기 위신 체면 이런 거 있으니까 자기 권위 있으니까 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식이죠. 그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 이제 그것이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힘든 게 그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 자신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일반 사회생활하고 뭐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좀 당해봐야지. 이제 몇 번 당해보면 이제 내려놓게 돼. 예. 그래서 이제 곡식이 익어야 되니까. 예. 자만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의 우월감을 도전할 때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서 인기를 얻으면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났다 그러고 인기 없고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들의 테리토리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뭐 예루살렘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나 선생으로부터 배운 적도 없고 이 사람 완전 아웃사이더예요. 그것도 저 갈릴리 아주 시골 그런 그 후진대 그런 데에서 온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인기를 얻고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영향력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시기했어요. 그래서 맨날 죽일 각오를 하고 그런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아래로 그 교인들을 끌어당기려고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도 바울의 인기를 싫어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어떻게 해요?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눈 빼주겠다는 사람 조심하세요. 목사들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를 결국 쫓아내고 가장 적이 되는 사람은 목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다가 조금만 수틀리고 맞지 않으면 그냥 원수가 되어버린.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벨라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다니까요. 바울한테.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이분 아주 최고라고. 최고의 대사도라고 그러고 높이고 띄우고 막 그냥 이게 복음이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스타일하고 안 맞고 유대주의자들 더 매끈하고 더 좋아. 더 부드럽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원수가 됩니다.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너희라.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액면 들어갔지만, 뭐, 정통주의다, 뭐, 보수주의다, 뭐다, 시대 정신에 역행한다, 현대인의 기회 거슬린데, 요즘 뭐, 신문 같은 게 미디어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현대주의가 아주 교회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감각이 모자란다.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바꾸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충실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하겠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것이 바울의 대안이거든요. 성령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크고 우리는 힘이 있으면 그냥 강압적으로 이게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힘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강요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당할 자가 없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억제로 잡아다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처럼 행벌이 두려워서 마음에 없어도 외형적으로나마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지만 순종의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적으로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잘난 척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또 그런 교인들, 다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법이라는 것은 시기라든지, 뭐, 교만이라든지, 뭐, 자기 자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안 줘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왜냐면 율법은 어떤 인격체로서의 그런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법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통제할 수 있다 그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눈여겨보세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세히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날마다 바라보세요. 깊이 바라보세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칭찬할 것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몸에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야지.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령 따르지 않으셨으면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죠. 육체의 일을 따라서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좋은 노릇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보시고 우리가 율법의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투하고 인내하고 괴로워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고 예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반성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